25절에 있는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제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으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대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숨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잘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어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시들이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 염소 중 흰바탕의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나무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름으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예. 안녕하십니까?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망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에는요, 한국 프레스 센터에 그 20층 국제 회의장이 있습니다. 그 회의장에서 이제 그 방국성 목사님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미 이제 그 전 주간에는 부산에서 센텀 호텔에서 이제 그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서울에서 가졌는데 이것도 참 감사한 게 이번에 기자분들이 약 한 55명이 오셨습니다. 정말 많이 오셨죠. 특히 거기에 이제 연합신문 기자가 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하는 중간으로 보니까 막 구글이나 네이버에 들어가면 연합신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와 목자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막 뉴스가 뜨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앞에서는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막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이제 그 기사들이 전 세계에 이제 우리가 뿌려지니까 하여튼 요즘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시대에 와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을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했는데 사실은요, 그 한국 프레스 센터의 국제 회의실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그 광화문의 시청 그 쪽에서 광화문 쪽으로 오른편에 있는 한국 프레스 센터인데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요, 저 장소를 빌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런 장소가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계 안에 이제 투마루가 이제 언론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계약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참 그 장소를 너무 이제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가지고 보통 이제 저런 뭐 포럼이나 저런 어디 기자회견 같은 거는 뭐 몇 달을 이제 앞두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몇 달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코앞에 한 주간 전에 심지어 며칠 전에 예? 어떤 때는 하루 전에 계약해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할 때도 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그래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도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코로나 덕분에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뭐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코로나 덕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저것도 코로나 덕분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순서가 먼저 이제 임민철 목사님이 온라인 이제 예배를 어떻게 모범적인 사례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이제 큰 목사님이 이제 영상으로 인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잠비아의 종교부 장관께서 사실상 우리가 CLF 할 때에 각 나라의 기독교 지지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멘트하시거나 축사하시거나 발표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정작 이제 우리가 잠비아의 장관님을 이걸 받아놨는데 아, 이 장관님이 좀 우리 그 CLF하고 분위기 좀 안 맞게 너무 이 코로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다른 이제 목회자들, 비숍들은 이제 우리 막 이렇게 우리 성교회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또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런 복음 이런 이야기인데 이분은 코로나로 계속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의 마지막은 이제 온라인을 이제 성경 세미나를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하고 이래 해서 조금 우리가 CLF하고는 안 맞다 하고 이제 우리가 영상을 사실은 이제 털어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제 포럼을 앞두고 해외에 있는 목회자들도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영상으로만 발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막 이제 그제서야 찾아봤는데 잠비아 장관님이 했는 영상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목하고 너무나도 맞는 내용인 거예요. 이야, 그때는 우리가 아, 이 영상 좀 아쉽다. 못 털어드려서 좀 안 됐다. CLF하고 분위기가 좀 안 맞다라고 했는 그 영상이 마치 이 포럼을 위해서 장관님이 거기에 맞게 발표를 하신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기자들에게 또 참가하신 분들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 이 되는 사람은 엎어져도 돈 줍는다니까요.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안 되는 사람은 되는 사람은 진짜 막 엎어졌는데 보니까 돈이 막 떨어져 있는 거죠. 예. 그냥 달려가면 모를 건데 엎어지는 바람에 돈 죽는다 하는데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또 혹은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또 저도 하는 일이 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볼 때는 뭐 좀 시원찮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결국은 가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곱도 진짜 한 14년 동안 꼬이고 꼬였거든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와가지고 14년 동안 뭐 한 줄 아세요? 이걸 가지고 노예 계약이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노예 계약. 완전히 외삼촌한테 완전히 당한 거예요. 왜?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 깨가 많은 놈, 도둑놈 이런 이름을 가졌는데 약삭빠른 놈이라 했는데 이 약삭빠른 야곱이 외삼촌은 라반한테 완전히 당하는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아내 얻기 위하여 여러분 이 지구상에 아내 얻기 위하여 14년을 봉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료로. 저 제 아내 얻을 때 14년 1년도 봉사하고 아내 얻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아내가 나한테 시집 왔어요. 흠목씨 사랑해요 하면서. 근데 무슨 야곱이 14년을 걸쳐서, 예, 모니터 보니 조금 더 올려주십시오. 14년을 걸쳐서 이런 완전 노예 계약이에요. 완전 당한 거죠. 야곱이 깨가 많다 했는데, 속이는 놈이라고 했는데, 도리어 당한 거죠. 그런데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마지막 남은 6년을 동안에 역시 하나님만 아니었다면 역시 6년 동안에 싹쓸 얻는 그것도 역시 노예 계약입니다. 일 실컷 하고 돈 못 받는 그런 일들인데 누가?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진짜 약삭빠른 야곱 위에 진짜 뛰는 놈 위에 누가 있다고요? 나르는 라반이 있었어요. 야곱이 당해요? 못 당해요? 못 당하는 거라. 뛰는 놈 위에 나르는 라반이 있었는데 나르는 라반 위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라반의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빼앗아. 야곱은 절대 못 합니다. 그런 지혜도 없고요. 이 라반의 머리가 얼마나 이 좋은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누구에게 줬냐면 야곱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야곱은 라반 외삼촌에게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축복한 게 있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이후로부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제가 그 몇 주 전에 설명했습니다만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저는 영어를 잘 모릅니다만은 I am, 현재 시제입니다. I am the God of Abraham. 예, 그 다음에 제이콥, 예? 이사. 그러니까 나는 I was, 나는 과거에 너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아니고요. 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야기할 때, 야,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살아있을 때 그때 한때에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 I was the God of Abraham 이라고 하고 I am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은 너의 할아버지가 지금도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어. 그러면 할아버지에게 내린 약속은 지금도 너에게 유효해 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하고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을 논할진대 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볼 때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죽은 것이 아니고요. 맞아요? 자, 야곱이 죽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그 무덤에 있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 했어요? 안 죽었다 했어요? 안 죽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내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에 대해서 냄새가 납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최필순 자매님이 오셔서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암이 걸려서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르고 그 장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남편이 이렇게 좀 청각장애자로 해서 또 이렇게 굉장히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정말 진짜 복인 것 같아요. 우리 김종민 형제님은 구원받은 아내가 있고 구원받은 가족이 있다는 게 이게 정말 행복인 것 같아요. 구원받은 가족들이 있다는 게 이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당신의 죄가 흰눈보다 더이게 씻어졌다고 이런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김종민 형제는 우리가 장례를 치러서 백제 화장대에서 화장을 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묻은 것처럼 보이지만 뼈가루만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마음의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죄사함 받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했고 우리가 설령 죽어서 화장을 해서 다 진짜 뿌렸다 하더라도 흔적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죽었다고 하지 않고 살았다 하고 하나님은 나는 그의 하나님이라고 한때 살아있을 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서만 아니라 여러분이 심지어 이 땅에서 먼저 가서 여러분 화장을 치고 장례를 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살아있는 자지 죽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살아서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이 세상을 영향을 주는 것, 영향력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어서 거룩하게 되어져서 부활의 그 영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는 살아있어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갔을 때 그 여동생은 죽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 난다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 오빠 안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너 오빠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너 오빠는 안 죽어. 물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 죽어도 살겠고. 맞아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나흘인데 예수님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죠?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고 많은 구경꾼들이 있었는데 나사로가 나와서 안 나왔어요?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나사로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 살은 나사로는 지금 어디 있어? 이스라엘에 있는가? 베다니에 있는가? 어디 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 또 죽었어? 맞아요. 죽었어요. 세상 사람 볼 때,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나사로가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나사로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눈으로 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는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이 복음,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 일반 기도자, 종교부 기자들, 그리고 뭐 각 언론사에 이제 대표되는 분들, 국장분들 많이 오셨어요. 어제 우리 일산에 있는 이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이제 제가 이문 목사님이 서울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왜 여러분 지역에도 언론이 있고 신문이 있고 기자가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 좀 이거 좀 알려라. 우리가 10억 명에게 우리가 전 세계의 시청자들 10억 명 시청자들에게 우리가 이거 복음 전한 이 일은 기독교 역사상 없는 일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저녁부터 개막식을 하는 우리 월드캠프 이것도 지금 놀라운 세상에서는 아무도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맞이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아마 이제 오늘 광고 시간에 띄워드릴 거고 여러분의 카톡방에다가 예? 다 여러분 이제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온라인상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세계대회 부산에 못 가고 여러분 태권도원에 못 가는데 그런데 시니어반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시니어는 별로다. 좀 나이가 들은 것 같고 뭔가 좀 이 월드캠프하고 시니어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시더니 그 자리에서 학부형과 함께하는 월드캠프 좋지. 부모와 자식이 서로 교류를 할 수 있고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아. 그래서 시니어 하지 말고 무슨 반? 학부형 반. 그래서 여러분들은 월드캠프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뭐로? 학부형으로. 저는 아직 학부형이 아니 학부형이야. 알겠습니까? 미래의 학부형. 맞아요? 예, 그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이제 참석할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드캠프 하면은 한 4천 명 우리 전 세계 60개 나라에서 모인다고 막 부산에 해운대에서 개막식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한국에서는 우리 한 1,500명 정도 뭐 이렇게 참가 정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이번에는요 어제 제가까지만 우리 한국에 2만 5천 명이 접수자가 넘어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만 5천 명 접수자가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100개가 되는 우리 굿뉴스 미션에 또 우리 IYF 지부의 모든 교회에서 지금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우리 김동민 형제가, 아, 진짜 그 참, 성계학교로 있는데, 아, 귀하더라고. 무슨 일을 했느냐면은, 성교 학생들이 코로나 시대니까 원래 오후에 전도하러 다녀야 되는데, 이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뭐 마스크 끼고 이해한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런데 김동민 형제와 성교 학생들이 무슨 하나님께로 지혜를 얻었냐면은 이제 각 나라에다가 약간 광고비를 들여가지고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성교회, 우리 IYF 안에 있는 회원 아닌 외부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어 캠프를 온라인상, 그 나라에, 각 나라에 온라인상 돈을 좀 들여서 홍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에 있는 지금 한국은 사실 전 세계에 제일 관심이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일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독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영국에 관심이 있습니까? 프랑스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한국이라요. 이 코로나 시대에서는요. 그런데 한국어 캠프 하니까 온라인상으로 관심 있고 들어오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모았던 학생들이 6천 명을 모았습니다. 그중에서 접수한 사람이 2,500명이 접수를 하고요. 대단한 아이디어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런 우리가 이 월드캠프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을 지금 현지에 있는 나라별로 다 연결시켜 줄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야, 이거 성교 학생들이 밖에도 못 나오고 뭐 지금 뭐 오후에 뭐 하는가 했더니 아, 우리 김동민 형제가 대단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성교 학생들 형제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 좋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야, 이거 참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걸음을 내딛고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아, 못하겠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요즘 교회들마다 코로나 때문에 막 성도들이 줄어든다,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배가 줄어든다, 뭐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4월달 부활절 온라인 연합 예배, 5월달 전 세계의 온라인 성경 세미나, 6월달 CLF 전 세계의 기독교 지도자들 컨퍼런스, 또 지금 7월달 월드캠프, 8월달 뭐 하는지 아세요? 또 온라인 여름 수양회, 9월달에는 뭔지 아세요? 한 달 동안에 그동안에 목사님과 연결되었던 그 전 세계의 대통령, 또 전 대통령, 전 영부인, 그리고 현 뭐 총리, 장관님들, 또 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9월 한 달 동안에 아마 엄청난 세계의 지도자들과 함께 화상으로 목사님이 복음 전하시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럼 10월 달에는 또 뭐예요? 또 가을 대진도 집회 온라인으로. 맞죠? 그럼 11월 달에 또 뭐 하겠어요? 또 CLF. 맞죠? 진짜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일산에 있는 이문 목사님이 어제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은 제가 이문 목사님이 아 왜 서울에 있는 사역자들이 자기 지방에 다 언론이 있을 건데 신문이 있을 건데 왜 안 하느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컨퍼런스부터 지역의 신문에 많이 알려졌어요. 우리 양천도 뭐 하자 하니까 아이 뭐 양천은 안 된다 하는데 왜 안 되냐고 하고 한계를 넘어보자. 예?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죠.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경상도 사람이라서 발음이 좀 안 좋네. 긍정적인 사람은 뭐가 없다? 한계가 없다. 한계가. 제한적으로 못하는 게 없다.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고요? 한계 없다 이 말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 아 우리는 안 돼요 못 해요. 아, 우리도 양천신문 있고 강서신문 있고 있는데도 우리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아유 우리는 안 된대요. 안 되는 게 어딨나. 지금 다른 데 다 하는데 우리도 해보세요 했더만 네 군데 우리가 올라왔어요.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야 우리 한국프레스센터의 20층의 국제회의실에서 우리 이런 포럼을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신문에다가 우리 기사를 실어준 우리 언론인들을 초청을 해보자. 또 연락이 왔어요. 아유 목사님 안 갈락합니다. 그래 안 갈락하는데 안 갈락하는 걸 가게 하는 게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지. 뭐 안 갈락하는데 안 간다 보고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전달하는 거는. 그 목사님들이 안 갈락하는 분들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뭐예요? 그 목사님들 하는 일. 그래 그래 해가지고 그게 아세아 뉴스통신에 김은혜라는 여자 기자분이 오셨어요. 그래 목사님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모두 발언을 하시고 이제 질문을 하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질문에 나는 오늘 여기에 처음 왔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단어는 감사였고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 목사님 죄삼 이야기 죄삼 받으면 복이 되고 죄삼 되면 변화가 되고 죄삼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성경에 어디에 그런 죄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성경적인 부분에 좀 찾아주시고 예? 그리고 마지막 코로나 시대에 맞이해서 목사님께서 이제 이 부분을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시각으로 앞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 두 가지를 해 주십시오 하는데 세상에 우리도 그런 질문을 못했는데 목사님이 막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서 레위기 4장, 레위기 16장, 또 뭐 히브리서 10장, 예레미야 31장부터 해가지고 목사님이 성경 안 찾고 있죠.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오시는 기자분들 또 일반 그 CLF 우리 목회자 말고 외부의 목회자들 한 20명 왔거든요. 왔는데 완전 진짜 할아버지 목사님이 성경 하나 안 찾고 다 그걸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기자회견은 기자회견이고 포럼은 포럼인데 뭐예요? 목사님 뭘 질문해도 목사님 하고 싶은 거 이야기하시거든요. 주여삼 이야기. 그 분위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래 오신 분들이 다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그리고는 막 많은 언론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메이저급에 있는 기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아 나는 이 오늘 이 목사님을 우리 신문 지면상 한면 전면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이 목사님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우리나라 메이저급에 있는 기자가 오셔가지고 그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른 분들이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 또 할 때는 우리가 뭐 시간도 없고 어떻게 하나 했는데 장소를 얻는 부분이나 또 기자분들이 오는 부분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너무 아름답게 길들을 열어주시는 걸 볼 때 우리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꼭 하나님이 이 야곱을 도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우신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뭘 바꿔야 된다고요? 예, 보는 우리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시각 똑같은 것에 어떤 시각에서부터 우리가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러 곳을 다녔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버나움에 갈릴리에 여러 곳에 다녀서 여러 부류의 사건을 만나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지만 항상 예수님의 입에서는 뭐냐면은 소망이 흘러나옵니다. 야이로가 죽은 집에 가도 마찬가지고 나사로가 죽었는 그 무덤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중풍병자를 만날 때, 문둥병자를 만날 때,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만날 때, 누구를 만날 때라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사람들은 저 여자는 모세의 율법에 간음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그 여자를 향해 돌들을 던지고 정죄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 오셔서 그 여자에게 다른 판결을 합니다. 너 죄 없어. 너 무죄. 제가요, 지난주에 목요일 날은 또 서울 이제 중앙법원으로 가서 재판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재판하는 걸 봤는데, 아, 요즘은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성추행범, 성범죄자들이 재판을 두 건이나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다른 어떤, 재판하는 걸 하나 봐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그 길을 갔는데, 그 앞에 이제 그런 범죄를 하는데, 아휴, 형제님들 잘 들으십시오. 아유, 참고를 하십시오. 거기에 온 사람이 검찰 쪽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구형하고 선고는 다릅니다. 검찰에서 구형을 내리면 변호사가 변호를 하고 재판장이 검사의 그 구형과 변호사의 그 변론을 듣고 판사가 내리는 걸 가지고 선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형을 가지고는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야기하는 구형하고 변호인이 변론하고는 항상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는 재판장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 선고를 내리냐 이걸 말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면 검사가 그 사람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쫙 들어봤어요. 뭐 했느냐. 이 사람이, 형제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자분에게 뭘 했냐면은 손을 만졌대요. 다른 걸 만진 게 아니고 다른 신체가 아니고 손을 만졌는데 좀 쪼물락거렸대요. 쪼물락.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이 회사에서 자기가 상사니까 안마를 해달라고 했대요. 어디까지나 이제 의자에 앉아있고, 뭐, 예, 충분히 그랬잖아. 또 그런 분도 있었고. 지금까지. 그냥 편하면, 직원들끼리 편하니까 뭐, 그죠? 또 나이가 들고 뭐, 그러면은, 아, 야, 뭐, 이제 세상 말하면, 야, 미스 게임 일로 와. 이렇게 하면 주물러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나는 내가 혐오감을 느꼈다. 내 손을 만지고 그리고 내 그 어깨를 주물러 달라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고발한 애가 징역 6개월이더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 악수할 때도 그냥 살짝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좀 이러면 안 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저도 악수를 할 때 막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네. 요즘은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 진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모르겠어요. 여자들 왜 목사 왜 그게 별것 아니 하는지 몰라도 우리 남자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데도 징역 6개월을 구형하더라고요. 뭐, 내가 뭐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다가? 계속 이야기해 봅시다. 예. 하다가 또 길 찾아가겠죠. 뭐. 그러니까 이제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부분도 저도 깜짝 놀라서 야, 저게 징역 6개월이라면 남자들은 다 지적 가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물론 이제 상대가 그렇게 느꼈을 때 물론 이제 뭐 고발을 하거나 고소를 했을 때 본인이 하는 거는 고소고 남이 하는 거는 고발이니까 고소를 본인이 했을 때 이제 그런 문제는 생기겠지만 자,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어떤 곳에서 가늠중에 잡힌 여자 이야기하다 그랬구나. 가늠중에 잡힌 여자는 사형이었었어요. 율법에 돌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을 때 사형을 뭐로 뒤집었나요? 바리새인의 사형 구형을 우리 예수님은 뭐로 선고하셨나요? 무죄로 선고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이 다르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눈으로 어떤 쪽으로 우리는 볼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은요 나와서 간증할 이제 여기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딱 앉아있잖아요. 앉아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간증하실 분들은 앞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러면요. 여러분 영상을 한번 봐야 돼. 여기에 3분의 2는 다 나와요. 간증하려고요. 전부 다 앞에 막 앉아요. 우리는 간증하라 하면은 간증이 이렇게 많아도 뭐 한두 명 하는데 그라시아스 보고 간증하라 하면 여기에 3분의 2는 간증하러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다 앉아가지고 줄 서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누굽니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입니다. 예? 세계 최고의 플루티스트입니다. 세계 최고의 바리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2015년도에 독일 마르크 예. 내가 알았는데 갑자기 너무 안 숨어가지고 또 잘라. 예, 마르크 오브 도르프. 예, 마르크 오브 도르프. 거기에서 우리가 우승을 하기 전까지도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최고가 아니라 형편 없었을 때도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라고 했고 결국은 세계 최고의 마르크 도르프. 뭐 있나? 예? 이탈리아 리바 가르델, 프랑스 몽테르 거기에서도 다 우승하고 독일 마르크 도르프 예, 거기서도 1등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박용우라는 관점 디자이너 그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명사 초청의 첫날은 이제 우리 박문태 장로님 나오고 두 번째는 우리 저 뭐 크게 될 놈 영화 주인공 예 김기강 목사님 예 김기강 목사님이 나오고 세 번째가 이제 박용우라는 이분을 이제 초청을 이제 했는데 아직 뭐 확정은 아닙니다만은 그분의 이 범인은 관점 디자인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느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따라서 우리 미용실 이제 원장이신 우리 정순이 B 자매님에게 누가 B라고 했는지 모르겠네. 정순이 B 자매님에게 물었어요. 자매님, 남들이 자매님을 모르는 분이 찾아와서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실래요? 하고 물었더니 저는 미용실을 운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미용실 원장이라는 이야기죠. 똑같은 거라도 나는 미용사입니다. 미용실 운영하는 자입니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그 다음에 헤어 디자이너보다 더 나은 단어가 있는데 헤어 아티스트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더 높이 평가하겠느냐는 거죠. 뭐 실력이 있고 없고는 그건 이제 머리를 손질하고 깎아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말로 들을 때 미용사입니다. 미용실 원장입니다. 아니면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헤어 아티스트입니다. 누가 더? 헤어 아티스트라는. 똑같은 말인데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미용사입니다. 그럼 미용사처럼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미용사처럼 살고 내가 헤어 아티스트다라고 이야기하면 아티스트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계 향수 개발자 프랑스의 크리스토퍼 로다미엘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야말로 향수를 만들고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표현하면은 나는 공간에 부유하는 공기 입자에 감정을 입혀 재조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참. 그냥 향수 개발자, 향수 만든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나는 뭐 공간에 부유하는 공기 입자에다가 감정을 입혀가지고 재조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 하는 말이 향기가, 이 지구의 향기가 2,000개가 있답니다. 2,000개의 향기 중에 자기는 1,400개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향기의 음반으로 향기를 작곡하는 향기 작곡자입니다. 세상에. 음악을 작곡하는 거는 되는데 향기를 작곡한다. 그래서 향기는 단어가 뭐 향기 리소스, 향기를 금반 삼아 향기 작곡가, 향기 음계. 무슨 또 향기가 음계, 음반, 금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말하면 감옥 가야 됩니까? 세금 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맞죠? 자기는 뭐 공기 중에서 부유하는 공기 입자에다가 감정을 입혀서 그 다음에 재조각하는 일을 하는 저는 향기 작곡가입니다. 이겼는가? 그러면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벌써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사고하는 게 다르고 일하는 게 다르겠죠? 여러분, 똑같이 일하자면 나는 세계 최고의 플루티스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 그라시아 삽장들이 간증하러 나오고 발표하러 나올 때 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벌써 세계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함부로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요. 같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열심히 안 놀고 열심히 충성되이 일하는 것에 대하여 평가를 주잖아요. 예? 매번 같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내일의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또 내일은 오늘과 다르게 늘 뭔가 좀 덜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세계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산다면 굉장히 이 자세가 다를 거라는 것이죠. 이 보는 세계가.
그래서 똑같은 향수 이거 뭐 하는 것 같은데도 예, 이 공기 중에서 있는 이 공기 입자에다가 감정을 입혀서 예, 재조각을 하는 나는 뭐 향기 작곡가입니다. 이런 표현. 아, 나는 헤어 아티스트입니다. 뭐 이런 표현. 똑같은데도 그렇게 말함으로써 생각하는 게 다르고 나가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입니다. 나는 플루티스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네?
한 번은 사회를 보는데 오늘 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단장이신 박은숙 단장께서 지휘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내가 그랬더니 박영주 목사님이 목사님 지휘라고 하지 마시고 연주라고 하세요. 지휘는 그냥 이렇게만 지휘만 하는 거고 아 연주 맞아요? 연주.
그래서 이 지휘가 단지 하나에 팔만 흔드는 게 아니라 이 합창단과 이제 오케스트라를 뭐 하는 겁니까? 연주 이 지휘자에 의해서 뭐 하는 겁니까?
연주해내는 거죠.
똑같은 말이도 지휘해주겠습니까? 하고 연주해주겠습니다고 이게 다른 거예요. 지휘는 그냥 팔만 하면 흔드는 같은 느낌이 들고 연주라는 것은 이게 전부 다를 아울러서 이렇게 뭔가 하나를 작품을 만들어 내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보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를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이 사람은 여러분 알다시피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형 에서하고 야곱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어머니와 이제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어머니와 작당하여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이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작당해서 형이 받아야 될 복을 누가 받아냅니까? 야곱이 받아냅니다. 그리고는 이 에서가 자기의 복을 동생이 빼앗아갔다 하니까 그날 막 씩씩거리면서 동생을 죽일 듯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 야곱아 내가 너 형 에서를 보니까 이거 한 집에 무슨 살인이 날 것 같다. 안 되겠다. 야곱아, 너 빨리 너 내 오빠가 있는 라반의 집에 바다 나람으로 가서 거기에서 네 형이 화가 풀릴 때까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이 야곱을 이제 외삼촌 집으로 라반으로 집으로 보냅니다. 자, 지금 이제 과정은 이제 그동안 이야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넘어갑니다. 그 이제 그 과정은 그래서 이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집에 동네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물을 길러오르는 누구를 만납니까?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납니다.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촌끼리 결혼한 것은 가장 좋은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야곱이 첫 우물가에 만났던 이 라헬은 너무 이뻤고 야곱의 마음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그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하여 외삼촌께 이야기했더니 외삼촌 7년을 봉사하라 했습니다. 완전 노예 계약입니다. 이제 진짜 이건 노예 계약입니다. 무슨 아내를 얻는 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라반은 두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면 부담스러운데 이거 세상에 라헬이 이쁘고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 이 눈치를 챈 라반이 7년을 요구하고 야곱은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이게 노예 계약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임금을 완전히 착취하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라헬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라반의 집에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날, 드디어 이제 야곱이 장가가는 날, 이스라엘은 밤중에 결혼한다 했죠. 면사포를 쓰고 있는 여자가 당연히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당연히 라헬이라고 생각을 했고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라헬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레아는 못생기고 알력도 둔하고 조금도 여자라고는 매력이 없는 야곱에게 눈에 볼 때는 그런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뛰어갑니다. 외삼촌, 어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 제가 언제 라헬에게 이제 장가 들었지? 언제 레아를 내가 좋아한다 했습니까? 어? 너 몰랐나? 뭐가요? 우리 지방에는 언니를 놔두고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어. 너 라헬 좋아하지? 예. 그럼 7년 더 봉사해. 그래, 또 야곱이 이제 또 7년 더 봉사, 또 노예 계약을 또 합니다. 그래서 14년을 걸쳐서 세상에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봉사합니다. 내가 보니까 야곱의 전무, 후무, 아내 얻기 위해 14년 봉사한 거 성경 어디에도 내가 찾아본 적도 없고 우리나라 누구에게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맞죠?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얻기 위해 14년, 7년 봉사? 아니에요. 한 달도 봉사 안 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저한테 시집 왔는데.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완전히 라반이라는 이 완전히 진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약은 놈, 속이는 놈, 도둑놈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 위에 나는 사람이 라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저 이제 가겠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근데 말을 한마디나 하고 가고 싶습니다. 뭔데? 사실 외삼촌, 내가 14년 전에 외삼촌 집에 왔을 때 외삼촌 집은 사는 게 그냥 그럭저럭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14년 동안 외삼촌의 양떼를 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외삼촌이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그거는 외삼촌이 인정하는 바가 아닙니까? 그래, 그건 네 말 맞다. 그런데 외삼촌은 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부터 내가 줄게. 우리 그럼 계약을 하자. 그래서 계약을 한 게 뭔 줄 아세요? 양들 중에는 대부분 흰 양입니다. 염소는 대부분 검은 염소입니다. 그런데 야곱하고 또 계약하기를 어떻게 계약하냐면요, 흰 염소가 대세인데 대부분인데 거기에 어쩌다가 검은 양, 점 있는 양, 얼룩된 양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드문 양이에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은 흰 양이에요. 또 염소도 그래요. 대부분의 염소는 검은 염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흰 염소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점 있고 아롱진 염소는 아주 그야말로 소수였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좋습니다. 그러면 외삼촌의 양들 중에서, 염소들 중에서 점 있고 아롱짓고 검은 양은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흰 양이라든지 검은 염소라든지 흰 염소는 외삼촌권이 가져가시고요. 그래, 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합니다. 좋다. 그래 하자. 고리노컨요, 오늘 읽었는 중에서 여러분이 눈치를 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읽었는 이야기 중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33절 후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사수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정이 되리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 없는 자나 중 양 중 없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을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난다면 그냥 놔둬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에, 35절에 그날에 그가, 외삼촌 라반이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염소 중 흰바탕이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서 검은 자를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뭐라고 했습니까?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세상에, 외삼촌이요, 야곱이 뭐라 했어요? 검은 양, 아롱진 거, 점 있는 거는 이제 내 것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밤에 라반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양떼 중에서 검은 양,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염소 중에서 점 있고 아롱진 거, 그걸 다 뽑아가지고는 36절에 의뢰했어요. 자기와 야곱 사이를 얼마요? 사흘길. 오늘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하루 길이 40km입니다. 40km. 40km. 아, 40km 맞죠? 100리.
100리였습니다. 하루 길이 100리였습니다. 사흘 길 같으면은 300리. 그러니까 432, 120km. 걸어서, 그 당시 때 걸어서 다니는 그 시대에 자전거도 하나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차도 없는 그 걸어서 다니는 그런 시대에, 물론 말 타고 다니는데 그 사흘 길 120km를 뛰어와가지고 그 집에 있는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는 쏙 뽑아가지고 전부 다 멀리 보내버리고 뭐만 남겨놨어요? 흰 양만 남겨놨어. 검은 염소만. 그러면 흰 양과 검은 염소만 있으면은 이제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양이라고는 예, 흰 거밖에 없어요. 염소라고는 검은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흰 양과 흰 양 사이에 뭐가 나오겠어요? 흰 게 나오죠. 검은 거 사이에 뭐가 나오겠어요? 검은 게 나오지. 거기서 무슨 점 있고 힘, 뭐 아롱진 게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은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짐승이 새끼를 벨 때 나무 가지를 가지고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짐승이 새끼를 뵐 때 얼룩덜룩한 가지를 보면 새끼 뵌 게 얼룩덜룩한 걸 봤으니까 그 새끼 뱃속에 있는 새끼가 얼룩덜룩한 게 나올 거라고, 그거는 자기 잔머리예요. 여러분, 짐승이 그렇게 한다고, 새끼 뵌 짐승이 얼룩덜룩한 가지 본다고 얼룩덜룩한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는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아, 양이 얼룩덜룩한 게 나오네. 아,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꾀에 탐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 역시 난 대단해. 뭐가 대단해요? 그래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왔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요, 맨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1866년도, 1856년도에서 60년도, 10년 동안 맨델이라는 사람이 유전 법칙을 연구할 때 완두콩의 꽃은 보랏빛 색깔을 나는 게 완두콩인데, 거기에 완두콩의 보랏빛 나는 꽃도 있고 흰색이 나는 꽃도 있대요. 그런데 이 보랏빛 나는 이 꽃하고 흰색 이 완두콩, 이 같은 완두콩의 색깔이 나는 걸 교배를 시키면 1세대에서는 보랏빛밖에 나오지 않는답니다. 보랏빛만 나옵니다. 그 2세대에서는 그 보랏빛만 가지고 있는 그 세대에서 흰색이 3대 1. 그러니까 흰색이 이제 유전 인자 중에서 강한 유전을 가지고 우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약한 걸 가지고 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두콩의 보랏빛은 그 2세대에 와서는 세 개가 나오면 그 중에 한 개는 흰 꽃이 나온다 말입니다. 보라꽃이 세 개가 나오면 한 꽃 정도는 흰색으로 나온다 말입니다. 이게 유전 법칙이에요. 맨델의 유전 법칙. 이해갑니까? 그럼 요거를 갖다가 우리 적용을 시켜서 이 야곱의 이 이야기를 보면, 외삼촌 라반은 흰 양 말고는 싹 다 옮겨놨어요. 그럼 흰 양밖에 없어요. 흰 양밖에. 그럼 흰 양밖에 없으면 흰 양이 암컷도 흰 양이고 수컷도 안 희면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흰 양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양이 나오더라고요? 점 있고 아렁지고 검은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깨를 부려가지고 나뭇가지를 얼룩덜룩해서 된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못 보지만 인간은 겉으로 볼 때는 흰 양으로 보이고 검은 염소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흰 양 속에의 유전 법칙 중에 열성인 유전을 가지고 있는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양을 보시고, 그래서 짐승의 새끼를 가지려고 할 때 이제 짐승들은 이제 그 있지 않습니까? 배란기가 있지 않습니까? 짐승들은 그 배란기에 해서 이제 순양이 암양을 타고 교배를 할 때 누가 그 위에 올라타도록 했냐면은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유전을 가지고 있는 흰 양. 흰 양인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흰, 겉으로는 흰나지만 흰색 안에 열성인 지금 현재 아롱진 유전을 가지고 있는 코놈만 탄탄한 암컷이 교배할 때는 그 놈을 태워가지고 빼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시원찮은 그 암컷이 나올 때는 그냥 흰 것 대충 해가지고 이제 교배하게 하고, 알겠습니까?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야곱이 알아요. 야곱이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이 흰 거라도 여기는 흰 것 안에 열성인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있다. 이건 인간이 구분 못해. 이건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 해요.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 되어서 외삼촌에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기 뿌린 거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속아 넘어갈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오늘 우리 성도들보다도 더 지혜로워요. 더 뛰어나요. 여러분 오늘 우린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성도는요 뒤떨어져요. 부족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야곱의 편이 돼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신양 중에서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그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양, 그 열성인 그 양의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는 그 놈이 양이 수태할 때에 애기 새끼를 뵐 때에 그 놈이 교배를 해가지고 야곱의 재산이 되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자자 야곱은 이제 야곱의 외삼촌은 이제 손 놓고 있었죠. 야곱 이 녀석, 아이고 멍청하기는 내가 그럴 줄 알고 밤에 내가 다 빼냈어 임마. 너 암만 양치해도 암만 기다려도 너 검은 거나 검은 양이나 뭐 짐 있는 거 아롱진 거 못 나와. 내가 이미 다 빼돌렸어. 손 놓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얼마 만에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라반이 얼마 만에 봤는지는 모르지만 얼마간에 딱 와보니까 세상에 어때요? 튼튼하고 실하고 건강한 거는 처음보다 뭐예요? 점 있고 아롱지고 막 검은 양 그리고 막 또 염소 중에서도 막 점 있고 아롱진 거는 막 벌쩍벌쩍 뛰어다니고 막 먹는 것도 와자 와자 와자가 풀 다 뜯어 먹고 있고 흰 거는 다 앉아가 양지 바르는 데가 정말 이런. 라반이 보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흰 양밖에 없었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어? 이거 야곱이 물감 가지고 칠했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라반을 이기게 해 주셔서 라반의 것을 뺏어 가지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 여기에 야곱 속인 놈, 못난 놈, 도둑놈 같은 놈 바로 그 야곱이 누구냐? 우리다 말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안 읽었지만 요 부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31장에 이제 그 부분에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아 31장 1절부터 볼게요. 31장 1절. 야곱이 들은 즉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즉 자기에게 대하여 증거 같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막 야곱이 이제 이 집을 떠나야 되겠다는 이제 마음이 들지요. 4절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 적 내게 대하여 증거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나 네 사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사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자, 그 다음 구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 이전에는 야곱이 자기가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무늬를 내가지고 짐승이 새끼를 뱉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 재주를 가지고 탐복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꿈으로 그게 아닌 걸 보여줍니다. 자, 그게 10절입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뭘 합니까?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다. 자, 실제로는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어떻습니까? 점 있고 얼룩무늬 있는 것, 아롱진 것입니까? 흰 양입니까? 흰 양인데.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끼를 베게 하기 위해 수양이 양떼를 타가지고 교배할 때 딱 보니까 분명히 흰 색깔인데 하나님 꿈에 볼 때 하나님 뭐예요? 딱 보여준 거예요. 얼룩무늬 있고 점이 있고 아롱진 거다. 그 다음에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네 눈을 들어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눈으로 볼 때는 흰 건데 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무늬 있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꿈을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뭐했다? 봤다. 그리고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야곱이 이제 그 집에 나올 때 그 루스라는 곳에서 마음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 나타났던 그것이 베델이죠.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여 지금 일어나 야곱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일어나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맞아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죠. 야곱이 하나님 분명히 흰 양이었지만 하나님 눈에는 점 있고 아름짓고 예? 검은 양으로 꿈에 보여주셨네. 하나님 그러네요. 베델의 하나님이 그러네요. 그 다음 이제 뒷부분이 또 나옵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루시네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한 그 약속대로 하나님 베델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 내게 떠나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 내 모든 걸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너를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 외삼촌 집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아주셨네요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자, 4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3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죠. 자, 부자가 됐죠. 자, 성경 창세기 1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니까 찾아도 좋습니다. 자막도 넣겠지만 창세기 12장 16절. 자, 뭐라고 나옵니까?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누구한테 얻었어요? 바로왕한테 얻었어요. 뭐 해가지고 얻었어요? 자기 아내를 뭐입니까? 여동생이라고 팔아넘겨버렸죠. 자, 어쨌든 그래서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산 주는 거 희한한 방법으로 주시더라고요. 자기 아내를 갖다가 넘겨버리고 재산 받고 그리고 또 다시 아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이삭도 어떻게 했어요? 이삭도 또 그랬죠. 아비멜렉에게 줬다가 또 재산 받아가지고 맞죠? 예, 그것도 나옵니다. 자, 26장 12절. 26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아내를 빼앗기는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에게 이야기거든요. 그리고는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으로 말미암아 주시더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말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에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다고요? 12절. 26장 12절.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 그 내가 물어봤어요. 논 한마지기는 200평이라 합니다. 보통 200평의 논 한마지기에 한섬 정도의 농사를 수확을 한다 하네요. 한섬 같으면 쌀 한 두 가마니 정도. 두 가마니 정도. 맞습니까? 보통 한 마지기에 쌀 한 두 가마니 정도 수확이 됩니까? 잡아봅시다. 그러면요. 논 한 마지기 200평에다가 거기에 쌀의 한섬, 한섬 내지 두 섬인데 그러면 두 가마 내지 네 가마라고 하거든. 두 가마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그의 농사에서 몇 배 얻었다고요? 그러면 논 한 마지 쌀 몇 가마? 200가마 얻었다. 말이 됩니까? 논 한 마지기에 어떻게 농사해가지고 여러분 쌀이 200가마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해 안 가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난 잘 몰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챙겨주시는 것처럼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형편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야곱의 20년 세월 하나님께서 마지막 20년 세월 노예 계약으로 결국은 야곱에게 당했을 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인류 역사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 만나라가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인간의 그 율법을 주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를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 오경을 기록한 인간 중에서는 최고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40년 훈련을 시키고 요셉은 13년을 훈련을 시켜서 마침내 요셉은 총리로 삼게 하고 야곱은 20년 세월 동안에 내 아내를 얻고 열두 아들을 얻고 거부가 되어가지고 외삼촌 집에 돌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머리 좋아서 수단이 좋아서 아닙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 여러분들도 약속이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으로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드립니다. 오늘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야곱이 복을 받을 만한 하나의 이유도 없고 외삼촌에게 당하기만 당해야 되는데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20년 마지막에 하나님 성적표는 너무 복되었습니다. 모세도 광야 40년 동안 그가 정말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인간은 어느 인간에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고 요셉 13년 동안 고통하고 방황하고 어려워했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시간 짧게 우리 주님께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